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셔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시고 이제껏 우리 마음속에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몸된 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구원받은 저희들 너무나 많은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이 받은 은혜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양 준비하는 시간입니다. 함께 하신 주님, 각자 그 마음속에 역사하셔서 자원하는 심령을 더욱더 주시고 부지런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듯 모든 형제와 자매를 섬길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특별히 교회 많은 지체 가운데 어린 영혼들을 돌아보는 교사의 직분을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더하셔서 하나님 바시기에 선한 뜻만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한 시간도 하나님께만 의지하오니 함께 하시고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안녕하세요. 복장들이 되게 좋습니다. 오늘 산에 가시죠, 산에. 네. 좀 덥겠네요. 갔다 오시면 좋아요. 아이고, 또 아침부터 또 공부하려니까. 어떠세요? 해보니까. 피곤하시죠, 많이? 할만하세요? 네. 힘들고 어려울수록 남는 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편안한 생활 할 때 한쪽에서는 조금 더 힘들어하는 지체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다 중요하고 어렵고 힘들지만 특별히 몸에 많은 지체 가운데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요긴하고 중요하다고 해요.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보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하는 일들이 더 많죠, 사실. 우리 지체 가운데도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속 안에 있는 장기를 보면 전혀 눈에 안 보이지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 교회 가운데서도 눈에 보이는 지체보다 보이지 않는 지체가 더 중요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아침에 힘들게 오셨는데 또 오늘 해야 할 진도는 있고요. 사실 지난번 한 시간 동안에 구약 성경을 이렇게 훑어보셨을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조금 맛만 보실 것 같았는데, 사실 이걸 1시간 20분 정도에, 1시간 30분 안에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무리는 되는데요. 그래도 원래 이 성경 파노라마라는 책이 성경 종합 개관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바뀌었거든요. 더 쉽게, 눈에 보기 편하게 바뀌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책을 구원받은 지 한 5년 뒤에 알았어요. 이 책을 처음부터 알았더라면 정말 도움 됐겠다. 마치 이런 거잖아요. 미지의 길을 내가 혼자 헤매면서 나름대로 지금 길을 찾고 있는데 알고 보니까 거기에 대한 약도 지도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그래서 이 성경 이 파노라마가 성경 공부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요긴하죠. 네. 쉽게 되어 있고요. 그래서 이 신입 교사 교육의 이제 과목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네. 131쪽 보시면요. 131쪽 세 번째 파트인데요. 131쪽 신구약 중간기 파노라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이전에 중간기가 있다고 이제 하는데 그때 어떠한 일이 있었나 좀 살펴보고요. 그리고 오늘 공부할 것 중에 좀 제일 중요한 건 사도행전의 구분과 그리고 우리에게 좀 유익한 거, 알파벳 순으로 예수님의 시간별 때 행적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좀 유익하고요. 근데 한두 번 봐서는 안 되고 익혀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제 거의 끝에 가면은 12번째 각 신약 성경 안에 주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는 무슨 이유에서 그런 그 서신을 보냈는가, 이런 것들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냥 읽는 것보다 거기서 뭘 나타내고자 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으면서도 그냥 읽는 것보다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의 관점에서 기록한 거다, 이렇게 알고 읽으면 훨씬 낫잖아요. 그러한 요약들이 쭉 돼 있어요. 그래서 그 좀 중심적으로 볼 게 사도행전의 그 내용 구분과 그리고 알파벳 순서에 의한 예수님의 시간별 행적, 그리고 맨 뒤에 신약 성경 각 권의 주제를 좀 이렇게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신구약 중간기 파노라마 그 밑에 작은 글씨를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구약 시대뿐 아니라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에도 예수님의 오심을 예비하셨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입장을 맞이하도록 준비시키기 위해 4천년 이상의 역사를 투자하셨다. 특히 침묵기라 불리는 말라기에서 마태복음까지의 400년이라는 기간은 하나님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 예.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침묵에도 뜻이 있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넘겨서요. 132쪽. 신구약과 그 중간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인간 가운데라고 되어 있는데, 그 신약, 구약과 신약을 통틀어서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이 있는 거고요. 성경에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 말이 이제 두 번, 세 번 나오는데요. 그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2장이요. 창세기 2장 1절.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그랬잖아요. 그 1장에서 하나님 말씀으로 여섯째 날까지 천지를 창조하시고, 2장 1절에 그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니라 라고 하셨는데, 시편 8편 3절에 보면 주의 손가락으로 천지를 창조했다는 말씀이 있어요. 볼까요? 시편 8편 시편 8편 3절.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그랬잖아요. 그래서 천지 창조를 하시고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하셨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요한복음 19장 3절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30절 보시면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혼이 돌아가시니라 그랬잖아요. 여기에도 다 이루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사야서 59장 보시면, 이사야서 59장 16절 보시면요. 이사야서 59장 16절에 보시면 사람이 없음을 보시며 중재자 없음을 이상히 여기셨으므로 자기 팔로 스스로 구원을 베푸시며 자기의 의를 스스로 의지하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것은 구원을 하신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는 손가락으로 하셨고 구원은 하나님의 팔로 하셨다고 되어 있어요. 그건 더 비중이 있고 힘든 거겠죠. 근데 천지 창조는 요거 한 장에 다 끝났거든요. 한 장에. 근데 구원 이루신 거는 이만큼잖아요. 이만큼. 이만큼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하신 것이, 천지 창조는 말씀으로 이렇게 하셨는데 구원은 말씀으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 원인이 하나님은 속성이 공의와 사랑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 두 가지를 다 만족시켜야 되기 때문에 구원만큼은 하나님 마음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설명하기 위해서 신약과 구약이 있는데 특별히 신약은 예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있는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132쪽 1번 하나님과 함께 인간 가운데 계시다라는 말이 요한복음 1장 1절에 있는데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그 오른쪽에 그림 보면 성부와 성령과 성자가 함께 계셨는데 하나님으로부터 오셨다. 그래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창세기 1장 2장 쭉 보면 우리가라는 말이 나와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게 그때부터 삼일차 하나님 계신 거잖아요. 그리고 바벨탑 사건에도 우리가 내려가서라고 대입 말씀이 되어 있거든요. 그때부터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계셨어요. 근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전도 집회 하면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흘리는 땀방울이 핏방울처럼 됐다고 되어 있잖아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할 때. 그러고 되게 힘들어 하셨잖아요. 그래서 나의 받을 세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게 이제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이제 힘들어 하신 건데, 그리고 가상치론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했습니다. 저들을 용서하십시오. 나원에서 쭉 했는데, 그런 뭐 간절한 기도를 뭐하러 하냐, 이런 질문 한 분이 있었어요. 아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 마땅히 십자가에 죽으러 왔는데, 뭐 구차하게 이렇게 힘들어 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근데 그게, 완벽한 인간으로서 받아야 될 고난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이제 굳이 제가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항상 함께 계셨었는데 그 삼위일체가 떨어진 적이 있었어요. 성부와 성자, 성령님이 항상 함께 계셨는데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성자 하나님이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가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예요. 왜 나를 버리셨나까 했잖아요. 예수님께서 그때 안 버리시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삼위일체 하나님이 떨어진 적이 그때라고 얘기돼요. 그래서 그게 힘들었다 이렇게 하는 건 이제 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성자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계셨는데 육신으로 오신 분이다. 133쪽 두 번째 보십시오. 율법과 은혜다.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율법은 모세로 말미암아 주신 것이요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온 것이라 했죠. 그래서 구약에서 대표가 율법, 신약은 은혜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율법은 행하면 지키면 되는 거고 은혜는 아니죠. 받는 거죠. 그래서 은혜로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 은혜 가운데 살고 은혜 시대 하고 있는데 누구든지 받은 은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구원이잖아요. 근데 율법은 반대죠. 행하면 얻으리라. 그 차이죠. 정반대입니다. 그래서 양심 시대가 있고 율법 시대가 있고 은혜 시대가 있는데 아담 때부터 아브라함 때까지가 양심 시대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부터 예수님까지가 율법 시대죠. 우리 이제 전도 집회 때 보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아담한테 기회를 주셨어요. 그래서 먹지 마라. 그거 한 가지만 부탁하셨잖아요. 근데 그 달란트에 비유해서 한 달란트를 버린 사람이 지옥 갔는데 그 한 달란트의 의미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돼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 마음속에 있고 양심이 있잖아요. 그게 한 달란트예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사람은 태어나서 영혼 구원 받을 재능을 갖고 태어났거든요. 전도서 3장 11절에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고 돼 있고요. 로마서 1장 19절 2장 5절에도 보면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양심이 있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누구든지 사람한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고 한 달란트다 그거예요. 그 달란트를 땅속에 숨겨둬가지고 지옥 간 사람이 있잖아. 달란트의 비유예요. 그게 그런 얘기인데 누구든지 영혼 구원 받을 수 있는데 그걸 땅속에 숨겨놨거든요. 그래서 양심 시대에는 양심에 의해서 이제 심판받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 사람은 양심대로 제대로 못 사는구나. 그 대표자가 바로 아담이었거든요. 그래. 그러면 율법을 줘보자. 율법을 줘봤는데 철저하게 실패했죠. 이스라엘 민족이. 사람은 양심으로도 하나님을 못 찾고 율법으로도 하나님을 안 되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할까? 그래.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고 요거 하나만 믿어줄래? 그게 은혜 시대거든요. 우리가 은혜 시대의 마지막에 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다 해놓고 요거 하나만 알아줄래? 그거예요. 우리는 네, 그러면 구원 받는 거고 아니요, 글쎄요, 그러면 아닌 거잖아요.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은혜와 진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준 것이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그럽니다. 하나님은 독재자 아니냐. 아니 당신이 다 그렇게 해게 만들어 놓고서는 나만 섬기라고 한 그런 독재자가 어딨냐. 그런 질문을 제가 받았습니다. 근데 그게 그랬거든요. 그 독재자가 뭐하러 와서 십자가에 죽겠냐. 그렇잖아요. 그건 공의만 알고 사랑은 모르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공의와 사랑 두 가지거든요. 그거를 알아야지 많은 이해가 돼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안 따먹고 영생과를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사는 거죠, 뭐. 아담과 하와는 피조물로서 그냥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주 조물주고, 근데 하나님이 만물을 창조하실 때 모든 것은 일회용으로 만드시고, 영적인 존재로 사랑의 짝으로 만든 게 사람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서로 선택하는 거니까 자유의지를 100% 줄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역사가 이루어진 거죠.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은 모든 만물은 일회형이고요. 천사는 부리는 영으로 구원 얻을 후사를 위해서 예비하신 거고, 근데 영적인 존재로 만든 게 사람인데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의 짝으로 만드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의 짝으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러한 자유의지를 주고 테스트를 거쳐야 됐어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실패했고 실패한 써도 되죠. 보십시오.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한테 먹지 말라고 한 가지만 부탁하셨잖아요. 그러니까 한 가지만 부탁했는데 죄를 졌어요. 그래서 죄를 져서 죄인 된 거는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이었어요. 그리고 이거를 성경 다른 데서는 원수라는 표현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먹지 말라, 사람한테 먹지 말라 한 거를 어겨가지고 죄인 됐고, 원도 됐습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회복을 시키셨거든요. 그런데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께서 회복하셨는데,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은 아담은 산령이 되던가 같이 예수 그리스도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아담이 실패한 것을 예수님이 회복했는데 십자가 위에서 회복했는데 그 회복이 여기까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회복이 여기까지 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창조의 목적이 이거였어요. 그러니까 사랑의 짝으로 만든 사람을 하나님 옆에 두시기 위해서 이러한 창조가 된 거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담과 하와가 여기서 선악과 안 따먹고 영생을 먹었으면은 이렇게까지 위치에 못 올라간다는 거예요. 그냥 아담과 하와는 맨 피조물인 거예요. 애완이죠, 애완. 창조주로서. 그게 아니고 자유의지를 주어서 100% 자기가 선택을 해야만이 하나님 옆에 둘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이용하는 것이 사탄 마귀라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목적은 사람을 여기에 두시기 위해서 이러한 역사를 시작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시죠? 네. 목적은 이거였거든요. 그 가운데 이제 그 당시에는 먹지 마라. 그래서 하나만 볼까요? 로마서 11장. 12장 32절. 로마서 12장 32절 로마서 12장 32절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11장 32절이요. 예. 로마서 11장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두어 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려 하심이로다. 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른 아담을 계속 시켜봤자 다 실패할 줄 아셨거든요. 그래서 아담 안에 모든 운명을 두셨고 회복할 수 있는 예수님 안에 모든 운명을 두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을 살려주기 위해서 그렇게 가둬 두신 거다. 그 말씀은 은혜죠. 은혜. 그게 바로 은혜. 그걸 아는 것이 진리죠. 그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고 돼 있지 않습니까? 다시 책 돌아와서요. 그래서 율법과 은혜. 라는 거고요. 세 번째 만나와 생명의 떡이다 라고 되어 있죠. 그 밑에 그 구약과 신약과의 관계에 한번 쭉 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겁니다. 134페이지요. 134페이지 제가 읽어볼게요.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은 구약의 백성들에게 하늘로부터 만나를 내려주셨다. 그러나 그들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을 먹고도 죽음을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다. 그러므로 이 떡을 먹는 이들은 그분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살 것이다. 만나는 광야에서 매주 6일 동안 일어났던 이적이지만 땅에서 먹을 양식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영적 생명을 유지시켜주시는 하나님의 영원한 양식을 먹는 특권을 누리고 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요한복음 6장 47절이에요. 요한복음 6장 47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돼 있고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그래서 영생이 47절에는 믿는 자가 영생이고 54절에는 먹는 자가 영생이다. 그러니까 먹는 게 뭐냐? 먹는 게 믿는 거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내 살을 먹고 마신다는 얘기가 뭐냐? 하나님을 믿는 거라는 거잖아요. 예수님의 행위를 행하신 것을 믿는 거다. 그것이 곧 영생이다. 그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만나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양식이었잖아요. 사람이 일군 게 아니란 말입니다. 100% 하나님이 주신 걸 먹었기 때문에 그거를 말씀과 비교하신 거죠. 다시 책 134쪽 네 번째 돌 비석과 마음의 비석입니다. 그래서 그 옛날에 구약 성경에 그 십계명은 율법은 돌에다가 이렇게 적으셨잖아요. 근데 처음에는요. 그 출애굽기 신명기를 보면 십계명을 율법을 세 번 주셨어요. 하나님께서요. 전에 한번 주셨고 그리고 한번 설명하셨고 그리고 모세가 올라갔을 때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직접 돌비에 쓰셨고요. 근데 그거를 십계명을 가지고 내려왔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세워놓고 가늠했잖아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돌판을 던졌죠. 그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거기서 그 돌판을 던지지 않았으면은요 다 죽었을 거예요. 왜?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 되어 있잖아요. 십계명에 하나님만 성기라고 되어 있는데 내려가 보니까 엉망이었잖아요. 그 돌판에 세운 이유는 돌은 깨지거나 보존되거나 둘 중에 하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법은 깨지거나 보존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 율법 돌판을 깨지 않으면 다 죽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돌을 깨버린 거거든요. 법을 깨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는 모세가 다시 잘 만들어가지고 갖고 올라간 돌판에 하나님이 십계명을 적어주셨거든요. 이건 우리 복음과 관련돼 있죠. 우리가 내 마음을 비워서 그리스도인들이 내 마음을 비워서 준비하고 갔을 때 하나님 거기다가 십계명을 적어주시는 거잖아요. 그게 이제 신약시대는 마음의 신비입니다. 그래서 내 마음에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가 된 거죠. 다섯 번째, 일시적 영광과 영원한 영광이다 그랬죠. 그래서 135쪽에 그 6번 위에 보면요. 그 6번에서 다섯 번째 줄 위로 보면 옛 언약은 완벽한 의의 기준으로 죽음과 정죄를 강조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 언약은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안겨준다 그랬죠. 그래서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생명과 의롭다 하심을 안겨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하시고요. 사실은 세상 모든 사람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러나 그 효력 발생은 다 되는 게 아니죠. 하나님은 강호순이라는 사람들의 죄들 때문에도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그건 사실인데 그 십자가의 효력 발생은 뭐냐? 로마서 1장 로마서 1장 16절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래서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만 효력이 발생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돌아가신 것은 세상 모든 사람을 돌아가신 게 맞지만 그 효력 발생은 믿는 자에게만 해당이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면 죄가 뭐냐? 저희가 나를 믿지 않는 거다. 그러신 거죠. 다시 135쪽 종이냐 자녀이냐입니다. 그래서 종은 잘하면 잘해야 갈 것 같고 못하면 못 갈 것 같고 자녀는 그거와 상관없이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되 한 번 회개하는 거는 지옥 갈 죄. 그게 요한의 세례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 가서 물세례 받는 거는 회개를 하겠다는 증표였잖아요. 한다는 증표. 그래서 요한한테 세례 받은 사람은 나는 정말 잘못 죄인이고 이거를 정말 뉘우칩니다. 반성한 사람이 그 증거로 요한의 세례를 받았거든요. 죄가 많으니까 필요한 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데 그 세례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왜 죄인이야? 나만 죄인이야? 아니야. 그렇게 한 사람은 예수님이 필요 없잖아요. 누가복음 7장 보시면 누가복음 7장 29절 누가복음 7장 29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얘기는 다 잘못을 뉘우치고 인용했다는 얘기죠.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오직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그 세례를 받지 아니한지라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바리새인과 율법사는 내가 왜 죄인이야라고 한다는 거예요. 나만 죄인이야? 나 의로워라고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의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었던 거예요. 요한의 세례를 받지 않았으니까 예수님이 더더군다나 필요 없게 되겠죠. 그게 바로 지옥으로 가는 열차입니까? 그래서 양자가 된다는 것은 그 로마서 8장 18절 말씀인데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은 거잖아요. 양자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그게 거듭났다는 얘기고 거듭났다는 얘기는 두 번째 태어난 거잖아요. 이제 이건 구원 받은 사람들만 알아요.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칙이에요. 태어나야지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되는 것처럼 우리가 육신의 몸도 내가 태어나야지만 부모가 되고 자식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하나님 안에서 양자가 되려면 양자의 영을 받으려면 거듭나야 돼요. 그러니까 태어나야 돼요. 그게 이제 고린도전서 4장 15절 말씀과 야고보서 1장 18절 말씀인데요. 복음으로서 내가 너희를 낳았다.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태어났으니까 자식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거듭난다는 의미가 이거죠. 베드로전서 1장. 베드로전서 1장 23절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말씀으로 거듭난 건 맞는데 그 거듭났다는 것이 말씀으로 된 건 알겠는데 어떤 내용을 알아야지 거듭나는 거냐. 그게 3절이 있어요. 1장 3절에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이 그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죠?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 있게 하시며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었고 예수님이 나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신 거. 그러니까 그게 복음의 내용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보세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부터 보면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로 알게 하노니 3절 복음을 설명합니다. 복음이 뭔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느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이게 복음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은 것 또한 사실인 것처럼 부활하신 이유가 뭐냐? 로마서 4장 25절.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이게 100% 맞는 것처럼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여기까지가 복음이다 그거예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이라는 거잖아요. 그게 복음인데 그 내용이 말씀으로 우리한테 왔을 때 그걸 깨달을 때 아, 그게 거듭나는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거듭나는 거 그렇게 돼야지 우리가 양자형을 받는 거잖아요. 내 안에 성령님이 오신 거죠. 그래서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런데 그걸 반대로 로마서 5장 5절 보세요. 로마서 5장 5절에 소망이 부끄럽게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된 이유가 성령으로 말미암는 거다. 그러니까 죄사함 받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성령이 오신 증거다 이렇게 얘기되는 거죠. 그게 바로 양자의 영이다라는 거예요. 그게 태어난 거니까 물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한번 태어나면 자식이 태어났는데 못생겼습니다. 물을 수가 없잖아요. 어차피 자식이거든요. 마찬가지죠. 그래서 한번 속죄 받은 거는 영원한 속죄다. 그 양자의 영이다라는 겁니다. 다시 135쪽 7번입니다. 여러 말씀들과 한 말씀 돼 있는데요. 이제 성경에 보면은 많은 그 선지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기록했는데 구약에는 많은 선지자들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신약에는 예수님 한 분만을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그 율법과 은혜를 이렇게 비교해서 여러 가지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8번 제사장들과 대제사장. 그래서 히브리서에 이제 잘 나와 있는 게 이제 예수님이 대제사장이다라는 게 쭉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10장 1절에 보면은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여 참 형상이 아니므로 그랬습니다. 그래서 매년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이스라엘의 죄를 위해서 속죄하는 것은 율법이다. 그거는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참 형상이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얘기잖아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요.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시면 히브리서 10장 1절 율법은 장차 오는 좋은 일의 그림자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든지 온전히 할 수 없느니라. 율법이 그림자다.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죽여서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속죄하는 그 율법, 그거는 그림자다라는 거예요. 그림자. 그림자는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참 형상이 있다는 증거라는 겁니다. 뒤에 언덕 너머로 해가 지는데요. 내가 등을 쥐고 있으면 언덕에 그림자가 비칠 거 아닙니까? 그림자를 보니까 개 그림자가 지나가요. 그럼 언덕에 누가 지나가요? 개. 그림자를 보니까 자동차가 지나가요. 언덕 위에 실제로 뭐가 지나가요? 자동차. 그러니까 그림자가 있다는 것은 실제 형상이 있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네? 네. 그런 것처럼 1년에 한 번씩 드리는 제사가 그게 그림자다. 그러면 참 형상이 뭐냐? 그게 예수님이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준 거를 미리미리 보여주시기 위해서 1년에 한 번씩 짐승을 잡아 죽인 거다. 그거는 약속 어음에 불과하고 실제로 현금이 지급된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속죄한 거다. 그런 겁니다. 그 역할을 한 게 예수님이 대제사장 한 분이라는 거죠. 그리고 136조 9번입니다. 덮는 것과 씻는 것이 있죠. 덮는 것과 씻는 것. 그 137쪽 왼편의 그림 밑에 제가 보겠습니다. 옛 언약 아래서 이루어진 동물의 희생 제사로는 죄를 씻지 못했다. 이게 이제 약속 어음인 겁니다. 단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임시로 덮어둘 뿐이었다. 속죄라는 말의 히브리어에는 덮다라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노새 제단에 바쳐진 황소와 염소의 피는 장차 오셔서 세상 모든 죄를 담당하실 어린 양의 그림자에 불과했다. 또한 구약의 동물 제사는 우리의 채무 증서와도 같았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들을 모두 모아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함께 못 박아 없애버렸다.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을 제물로 바침으로써 세상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히 씻기셨다. 라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근데 이제 의외로 하다 보니까 잘 이렇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그러니까 1년에 한 번씩 제사를 드린 것은 약속 어음을 계속 남발한 거예요. 언제까지 갚겠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돈이 없지만 내가 2010년도 1월 1일 날 5천만 원 갚겠다. 지금은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약속 어음을 주는 거거든요. 갚을게. 좀 밀어줄래? 갚을게. 그 날짜까지 갚습니다. 그러다가 그날이 2010년 1월 1일 되면은 현금이 지불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 약속 어음이 부도가 안 나는 거죠. 현금 지불 안 되면 다 이거는 부도가 되는 거잖아요. 그 현금 지불이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다, 그거예요. 이해되시죠? 네. 다시 137쪽 10번입니다. 홍수인가 불인가. 그래서 이로 말미암아 그때 노아의 홍수 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전하여 두신 것이니라. 그래서 옛날에는 물로 심판했지만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어요. 이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살면 저 세상에서도 하나님 없이 산다. 이거 무서운 말이잖아요. 여기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지 가서도 하나님과 함께 산다. 하나님 없는 곳이 지옥이니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불심판, 그거 무서울 것 같아요. 물도 무서웠는데 불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11번, 이제 그 밖에 대비되는 것들 되어 있습니다. 구약이 저주로 끝나는 반면 신약은 축복으로 끝난다 라고 되어 있고요. 넘겨서 138쪽. 그래서 구약의 대표 율법은 산은 시내산이다. 율법을 받은 곳이고 신약에서는 갈보리 언덕이다. 은혜가 나타난 곳이죠. 근데 12번에 그 사이에 무슨 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말라기 이후에 약 400년 동안에 선지자가 안 오셨거든요. 근데 그것이 그냥 맹탕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다 작업을 하신 거다라고 되어 있죠. 139쪽 13번 보시면요. 중간기 고대 근동의 패권. 제가 읽어볼게요. BC 900년경 아수르 제국이 고대 근동의 패권을 장악했다. 아수르는 BC 722년에 북이스라엘 왕국을 정복하여 백성들을 곳곳에 흩어버리는 한편 인종 혼합 정책을 써서 팔레스타인에 남아있던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을 통원시켜 사마리아인이라는 혼혈족을 만들었다. 이제 이게 사마리아인, 사마리아인을 되게 천시했잖아요, 유대인들이. 그 이유가 뭐냐? 니네 잡족이다 그거예요. 우리 같이 순혈통이 아니고 혼혈 아니냐? 이방인들과 같이 합된 피 아니냐? 그래서 무시했거든요. 그게 사마리아인입니다. 그 사마리아인 태어난 배경이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 순수 혈통을 지녔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을 몹시도 경멸했던 것이다. 근동의 패자로서 아수르의 세력은 BC 612년까지만 지속되었다. 신흥제국 바벨론이 BC 612년에서 BC 536년까지 새로운 패자로 세상을 지배했기 때문이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BC 606년에 남유다 왕국을 정복했고 BC 586년에 예루살렘 성전과 성벽을 완전히 파괴했다. 네. 이제 그 이후로서 이제 메대 페르시아 헬라 로마까지 그렇게 쭉 연결되어 오는 거거든요. 그리고 로마 시대에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는 거죠. 141쪽 오른쪽 편에서 아래에서 여덟 번째 줄. 그러나 페르시아 제국은 알렉산더가 이끄는 그리스 군대에 의해 역사의 저편으로 사라지고 만다. 그리스 제국은 BC 332년에서 BC 176년까지 존속했는데 알렉산더 대왕은 피정복 국가들의 그리스 헬라 문명을 확산시켰다. 그래서 그리스도 당시에는 헬라어가 거의 세계적인 언어가 되었다. 신약이 헬라어로 기록되었다는 사실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헬라어는 복음의 내용을 더욱 간결하고 정교하게 표현하는 데 일조했다. 그런데 그리스 제국이 멸망한 무렵 정확히 BC 176년에 레위지파의 마카비 일가가 봉기를 일으켜 유대인의 독립시대를 수립했다. 이때 하수모니안이라 불리는 일가 친척들이 팔레스타인의 자치를 구현했지만 BC 63년 로마의 팔레스타인 정보로 중단되었다. 바로 이 독립 시기 동안 침묵기 대부분의 영적인 활동이 활발히 일어났다. BC 63년에 폼페이 장군의 예루살렘 점령으로 시작된 로마의 팔레스타인 지배는 AD 500년까지 지속되었다. 그리스도께서는 로마의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치세할 당시에 태어나셨다. 그리고 이때 아우구스투스 황제에게 팔레스타인의 통치권을 위임받은 헤롯 대왕은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식을 듣고 베들레헴의 남 아들을 무참히 학살했다. 또한 그는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그 옛날 스룹바벨 당시에 재건했던 예루살렘 성전을 확장하고 미화하는 프로젝트를 시행하기도 했다. 그런 일들이 되었던 거라는 거고요. 밑에서 두 번째 줄이요. 로마의 도로 역시 사도들이 전도여행을 하는 데 용이하게 사용되었다. 덕분에 예수님 당시 사람들은 하루 평균 50km에서 80km까지 걸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조그만 글씨 보면은 이전에는 15km에서 30km까지 고작이었는데 이 시기 동안에도 사람들은 보편적인 세계 언어로 헬라어를 사용했다. 이제 그 침묵기가 아니라 예수님과 사도들이 활동하기 위해서 준비된 기간이었다라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 거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그 당시에 그 헬라, 그리스 로마 신화든가 해서 여러 가지 철학들이 많이 발달했는데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핍박을 받게 되고 많은 복음이 전해지게 된 거다라는 거고요. 그 당시에 거기 보면은 이제 그 유대 분파가 있는데 14번 보시면요. 여섯 가지 유대 분파가 있는데요. 동글동글 그림 있죠? 사두개인, 서기관, 열심당, 바리새인, 헤롯당, 이스라엘파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내용들을 한 우리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많이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바리새인의 외식을 주의하라 뭐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 부활도 없다고 얘기하는 사두개인들 그런 게 있고요. 서기관은 이제 공부 많이 한 분들, 율법서도 마찬가지죠. 그런 거 쭉 한번 읽어 보십시오. 예. 네. 그리고 이제 144쪽 구약의 외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거기 이제 144쪽에 오른쪽 편에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SNF라고 되어 있잖아요. SNF는 사회로부터 고립된 극단주의자들이었다. 그들은 쿰란 지역의 황폐한 동굴에 은거함으로써 유대 사회의 부패한 종교적 현실을 회피하려 했다. 1947년 쿰란 지역의 한 동굴에서 그들이 간직해 놓았던 사회 사본이 발견된 이후 그들은 세상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제 그 성경을 이제 기록하고 보존한 분들이 SNF다라는 거고요. 이제 15번에 중간기의 문헌들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SNF파의 사회사본 외에 신구약 중간기에 나온 가장 중요한 문헌은 아마도 70인역 성경일 것이다. 히브리어로 기록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이 성경은 BC 250년경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에서 편찬되었다. 이 성경에 72인역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연유는 번역 작업에 이스라엘 12지파에서 각 6명씩 선발된 72명의 학자들이 참여했기 때문이다. 히브리어가 사후가 되어가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주요 언어였던 헬라어로 성경을 번역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이제 그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했어요. 히브리어가 사후가 되니까. 그리고 헬라어가 표현이 더 자유로우니까. 그래서 구약 성경, 히브리어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하는 작업을 각 지파에서 6명 해가지고 70명이 됐는데 그걸 따서 70인역관이라고 합니다. 근데요, 구약, 히브리어로 된 구약을 헬라어로 옮겼을 때 거기에 추가된 성경이 있어요. 그게 외경이라고 해요, 외경. 그러니까 히브리어 구약 성경은 39권인데 헬라로 옮기면서 늘어났어요, 권수가. 그걸 외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외경. 그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 밑에 보겠습니다. 외경. 외경 또한 이 시기에 나왔다. 15개의 종교적 문서들이 소위 구약의 외경을 구성하고 있는데 로마 카톨릭은 1546년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이 가운데 12개의 문서를 카톨릭 교회의 뭐예요? 정경으로 인정했다. 그래서 더 많은 거예요. 카톨릭 성경이 우리보다. 외경을 정경으로 포함시킨 거예요. 천주교에서요. 캐톨릭에서. 그래서 우리 것보다 두껍죠. 그리고 율법도 우상 숭배하지 마라를 빼버리고 맨 끝에 네 이웃의 아내를 탐하지 말라고 하나 추가시켰잖아요. 그래서 10개 된 거예요. 왜? 우상 숭배 많이 하잖아요. 저라고 하잖아요. 그거를 이제 바꿔버린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그리고 이제 그 캐톨릭에서 우상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냐 아니면 그림만 그리자 그걸로 나누어진 게 동로모와 서로모거든요.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연유들이 딱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이제 그 밑에서 읽어보는 줄 보면은요 위경이 나왔는데 위경 또한 이 시기에 나왔다. 이 책들을 위경이라고 읽는 까닭은 성경 기자와 저장 연대가 허위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가짜로 된 거라 치지도 않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오른쪽 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80년 동안 준비시켜서 40년 동안 사용하셨고 예수님께서는 3000년 동안의 지상 사역을 위해서 30년 동안 준비하셨다. 뭐 그런 거 쭉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이제 그런 이유로 신약의 준비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 성경 파노라마 넘기겠습니다. 그 보시면요. 파트 포해가지고 147쪽에 있잖아요. 신약 성경 파노라마. 근데 그 밑에 그림 위에 보면은 오른쪽 글씨가 있잖아요. 신약 성경의 12시대. 지도로 보는 사복음서. 지도로 보는 사도행전과 서신서. 신약 성경 각 권의 핵심 주제. 이렇게 있잖아요. 그 네 가지를 다 볼 수는 없고요. 일단 넘겨보시면요. 9번. 신약 시대를 알아야 예수님의 은혜를 누린다. 왼쪽 밑에 신약 성경도 구약 성경과 마찬가지로 역사, 체험, 예언의 세 골격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21권의 그 책을 그렇게 세 분야로 나눈 거잖아요. 오른쪽 그림 보시 그 2번 네모 2번 이야기와 보충인데요. 신약의 역사서 다섯 권은 신약의 줄거리를 전하고 나머지 22권은 그 줄거리를 보충한다. 하고 돼 있죠? 그래서 그 사복음서는 교과서라고 할 수 있고요. 서신서는 설명서예요. 전과예요, 전과. 그러니까 전과를 충분히 공부한 다음에 교과서를 보면 이해가 돼요. 근데 그 설명서를 충분히 안 보고 복음서만 보면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서신서를 공부하지 않고 사복음서만 가지고 따지는 데서 이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 못하니까. 그래서 성경 안에 있는 이 한 구절을 다른 성경이 지지를 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야지 그게 인정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런 지지가 서신서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서신서를 충분히 공부하고 난 다음에 복음서를 보면 이해가 쉽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보시면요. 주제별로 본 신약 성경. 그래서 역사서, 체험서, 예언서가 있다. 예언서는 계시록밖에 없고요. 역사서는 다섯 권.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행적. 그리고 사도행전은 교회의 역사죠. 성령행전이라고도 하죠. 나머지는 체험서다라는 거고요. 넘겨서요. 152쪽 보시면요. 152쪽. 신약의 12시대가 나옵니다. 12시대. 그래서 요건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153쪽 위에 그림 보시면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을 왕으로 설명했고요. 마가복음은 예수님을 종으로 설명했고요.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인간, 사람으로 설명했고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설명했죠. 그래서 에스겔 1장과 요한계시록 2장 보면 그 하늘의 형상이 나오는데 이제 사자 모양, 인자 사람 모양, 암소 모양, 독수리 모양 이렇게 형상이 있어요. 그게 이제 사복음서의 성격을 대변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왕인 입장에서 기록한 게 마태복음이다. 마가복음은 예수님이 종의 입장이다. 소 형상이 되고요. 그래서 그 예수님의 어린 시절은 누가복음에만 나오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요한복음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표현했고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족보가 있어요. 왕과 사람이니까. 근데 마가복음 종과 하나님은 족보가 없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족보가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153쪽 오른쪽 그 위에 다섯째 시대에 보면은 교회의 형성이잖아요. 넘겨보시면 154쪽 보세요. 신약의 12시대라고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을 이렇게 12시대로 나누었어요. 구분하기 좋게. 그리고 우리가 공부하기도 좋죠.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세분화 시켰는데요. 1장부터 12장까지 그 위에 그림 보시면요.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가 형성이 돼요. 그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으러 가잖아요. 그래서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나가지고 회심을 하죠. 그럼 몇 년 뒤에 그 핍박하던 거에 바뀌어가지고 이제 교회 일원으로서 열심히 일하잖아요. 그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 형성되는 과정이 나와 있다. 그게 12장까지 되는 거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은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하는 거죠. 그게 1차 전도 여행이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6장부터 18장까지는 2차 전도 여행이고 19장부터 21장까지는 3차 전도 여행. 사도행전 20장부터 뒤까지는 이제 로마에 가서 전도하는 그런 얘기가 좀 나오거든요. 그렇게 쭉 구분을 했는데요. 그 155쪽 그림 보시면요. 서신서들의 시대적 위치가 나와 있어요. 그걸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읽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하고 와서 돌아와서 안디옥 또는 고린도에서 1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복음 전하니까 교회가 생길 거 아닙니까? 그런 교회가 생긴 다음에 돌아와서 정말 필요하겠다라고 서신서를 보낸 게 그게 갈라디아 성경인 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 서다라는 거죠. 그리고 2차 또 전도 여행을 쭉 했습니다. 그리고 다녀와서 또 필요한 말씀으로 편지를 보낸 게 그게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입니다. 3차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고요. 그리고 이제 4차는 옥중서신이라고 하죠. 감옥에. 사실은 옥중서신이라고 하지만 되게 자유롭게 하셨거든요. 그때 기록한 내용이 애골빌빌이죠. 애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 이제 전도 여행을 마치고 돌아와서 보낸 편지가 서신서다라는 거 아시면 돼요. 그 구분이 쭉 되어 있고요. 그리고 디모데 전서 디도서는 뭐잖아요? 목회 서신이죠. 그런 내용들 쭉 그래서 그렇게 구분해서 여러 번 보시면 좀 이해가 되죠. 우리가 성경 공부할 때요. 사도행전 13장, 14장, 15장 공부하면서 함께 읽어야 할 성경이 갈라디아서다 그런 거예요. 그렇게 읽으면은 좋죠. 그런 내용들이 쭉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6쪽 보시면요. 신약의 연대 나와 있습니다. 신약의 연대. 연대를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158쪽 위에 박스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이제 이거 오늘 책 받으셨죠? 아, 그 전에 주셨어요? 근데 이게 한번 훑어보는데도 시간이 이렇게 걸려요. 쭉 이렇게 정도까지는 안 가더라도 쭉 보는데 하루 좀 더 걸릴 것 같거든요. 근데 이거는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껍질이 해질 때까지 보셔야 돼요. 그래야 이해가 돼요. 이렇게. 근데 지금 조금 설명드려도 아 그런 게 있잖아요. 네. 자주 보시면 더 이해가 됩니다. 그 박스 안에 보면 그리스도의 초림과 재림 돼 있습니다. 첫 번째 오심과 두 번째 오심이죠. 이 구분을 잘 했는데요. 구유에 누우심, 오른쪽에 산유에 데려오심, 감람산에 오신다 되어 있으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만왕의 왕으로 오실 거고요. 멸시받고 거부됐지만 모든 사람이 무릎을 꿇고 경배한다고 되어 있고요. 낮고 가난했지만 권세 있고 풍성하셨다. 원수들을 위해 죽으셨지만 원수들이 이제는 죽는 거죠. 사탄이 구주를 시험했지만 사탄이 무적행에 갇히게 되는 거죠. 지상 대리마실 때 사탄이 천년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그리스도께서 의롭지 못한 세상에 사셨지만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의로 이끄신다. 죄를 위해 죽었다가 부활하심, 영원히 지배하고 통치하신다. 이렇게 이제 구분해서 보시면 되겠고요. 넘겨서요.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162쪽이요. 복음서를 지도로 보면 예수님이 더 입체적으로 보인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와 있는 갈릴리 바다, 사해 바다 이런 강이 어디에 그림으로 그려지면 참 좋거든요. 그래서 그 유대 지역이 어디며 좀 뭐 갈멜산이 어디에 있으며 그런 거 있잖아요. 베들레헴 예루살렘이 어디며 그런 게 그려지면 좀 도움이 되죠. 그래서 164쪽 보시면 이제 그림이 이렇게 쭉 있어요. 이제 그 높낮이를 표현했는데요. 그 오른쪽 위에 헐멸산이 굉장히 높고요. 가운데 그리심산, 에발산도 있고 지중해 수위보다 낮게 있는 게 갈릴리바다 사해 수위잖아요.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쭉 있습니다. 그래서 164쪽 오른쪽 밑에서 다섯 번째 줄 이 측면들을 참조하면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향해 남쪽이나 서쪽으로 갈 때는 올라간다라고 말하고 여리고를 향해 동쪽으로 갈 때는 내려간다라고 말한 까닭이 무엇인지 이해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우리가 서울에서 광주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지역적으로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그 높낮이가 다른 거죠. 해발 얼마큼이냐 그런 의미도 있다는 거예요. 그 지도 그리기는 이렇게 여러 번 보셔야 돼요. 그래서 166쪽 보시면요. 166쪽 보시면 맨 위에 산 있죠. 헐몬산. 예. 제가 가봤거든요. 근데 헐몬산은 참 좋아요. 거기가 안개가 그렇게 많대요. 밤과 새벽 사이에. 그래서요, 물이 굉장히 많이 내려와요. 그 헐몬산에서부터 물이 시작돼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지고 갈릴리 바다를, 갈릴리 호수를 채우고요. 다시 넘어가는 거 건너가지고 사해로 들어가는군요. 그게 이스라엘의 젖줄의 젖줄. 우리 한강 모양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헐몬산이 있고 그 오른쪽 밑에 이두레라는 데 있고요. 벳세다, 거라사, 왼쪽이 갈릴리, 가버나움, 고라신, 가나 나사렛. 그것이 그 갈릴리 호수 주변에 있는 거잖아요. 그 지역 이름이 그렇고, 그리고 밑에 나인성 가부 나인 아시잖아요. 그리고 왼쪽에 사마리아고 더 내려와서 수가라는 동네가 있었고요. 그 사이에 바로 왼쪽 위쪽으로 예루살렘, 베드랄렘, 엠마오 다 있는 거거든요. 그런 걸 한번 이렇게 읽어보시면, 보시면, 눈으로 눈여겨보시면 좋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167쪽 5번 보시면요. 알파벳으로 본 예수님의 생애예요. 이제 A부터 G까지 해가지고 했는데 이거 참 이 사람이 기가 막히게 해놨더라니까요. 이거를. 그래서 그 예수님 사복음서에 있는 예수님의 행적을 시대별로 시간별로 쭉 나열해놨어요. 근데 외우기 쉽게 A부터 G까지 26개가를 이렇게 해놨거든요. 이거를 외워놓으면 굉장히 유익하죠. 그래서 A는 엔젤 천사라는 표시인데 마태복음 1장 21절 나오잖아요. 그래서 엘리사벳한테 천사가 왔었고 그 다음에 마리아한테 오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그게 이제 처음이다라는 거고요. 넘겨서 벌스입니다. 탄생. 예수님이 태어나는 거고요. C. 카펜터여가지고 예수님이 어릴 적 목수 일을 도왔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이 순서 시간적인 순서가 169쪽 D죠. 도부 비둘기가 성령으로 임한 모습으로 나타내신 거다. 그리고 마귀에게 시험 받죠. 이놈이 적군이다라는 걸 표현했고요. 그리고 넘겨서 170쪽에 팔로워스 F 해가지고 이제 제자들을 이제 정하시는데 거기 이제 그 52 맨 S대다 있잖아요. 그거를 12 제자를 외우는 그 방법을 이제 한 거예요. 그래서 170쪽 왼쪽 맨 밑에부터 세 번째 줄 보시면 12 제자의 이름을 말할 수 있는가? 못한다고 실망하지 말자. 다 외우는 사람들도 별로 없다. 다음 도식처럼 맨가 52번지만 외우면 12 제자의 이름을 쉽게 암기할 수 있다. 숫자 5에는 알파벳 J로 시작하는 이름을 가진 제자 5명. 그래가지고 쭉 나오잖아요. 그래서 야고보 야고보 요한 유다 유다 베드로 빌립 M 마테 N 안드레 N 나다나엘 S 시몬 T 도마 이렇게 해서 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야고보는 또 명수가 한 명이 아니잖아요. 세베데의 아들 야고보, 알페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 동생 야고보 이래 있고요. 유다도 두 명이나 있죠. 가련 유다와 더디어 동일한 사람이니까. 그런 걸 한번 쭉 보시면 유익하죠. 그리고 이제 G는 게스트에서 손님으로 온데 그 결혼식장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그런 식이라는 거고요. 그리고 성전 들어와서 하우스 클리닝에서 성전을 청소하시는 이렇게 그런 모습이 보이고요. 그리고 넘겨서 제가 인터뷰 그 173쪽 인터뷰라니까 인터뷰 아니래요. 뭐라니까 인터뷰래 인터뷰. 그래서 니고데마가 와서 거듭남에 대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야곱수 해가지고 야곱의 우물 그죠? 그래서 와 보라. 그래서 그 사마리아 여인 이제 물 들어온 거 나오고요. 킨 친척들에서 형제와 자매가 누구냐라는 그런 내용이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L은 로케이션, 그래서 장소. 보면 이제 예수님이 주로 활동한 무대가 이제 가버나움이다라는 거 쭉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M은 메시지해서 산상수훈을 말씀하고 있고요. 176점. N은 자연이라고 됐는데 거기 보면 이제 예수님이 많은 이적 행한 게 나와요. 이제 그런 내용을 다루었고요. 그리고 이제 O는 오퍼션 해가지고 반대 저항했다라는 거 쭉 나옵니다. 그리고 패러블스에서 비유를 들으셨고요. 그래서 비유 중에 그 씨 뿌리는 비유가 대표적인 거고요. 178쪽입니다. 그리고 Q는 캐스천 질문했다. 그래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그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주는 그리스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이제 쭉 도백도 하고요. 그리고 리볼루션 해가지고 계시를 보고 있고요. 그래서 그 17장에 마태복음 10장이나 보면은 그 변한 산상이 나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스토닝에서 돌로 치는 얘기가 좀 나와요. 순서별로 나오고 T는 텀부에서 무덤에서 나사로 살리는 게 나오고 180쪽 업셋. 그러니까 성전 클리닝이 있고 업셋이 있어요. 두 번입니다. 그거를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비전. 미래에 나타날 일들을 보여주신 거. 그리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거죠. 워싱 했고요. 여기서 익스커션 해가지고 사형 집행 하는 거. 그 182쪽 위에서 네 번째 줄 보시면요. 이에 예수께서 수건을 허리에 동이고 대야를 가져다가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시며 종의 본을 보이셨다. 이는 예수께서 그 다음 날에 친구들을 위해 친히 목숨을 내어줌으로써 자발적으로 담당하실 종의 역할을 미리 보여주셨던 것이다.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섬기기 위해 오신 거잖아요. 그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함이 아니라라고 되어 있는데 섬김의 끝이 뭐냐? 대신 죽는 거잖아요. 대신 죽는 게 섬김의 끝인데 섬김으로써 대신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이 탄생한 거잖아요. 그걸 보여주신 거죠. 마찬가지죠. 우리가 교회 가운데 섬기는 이유가 뭐냐? 더 많은 영혼들을 탄생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런 교훈을 받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를 예스라고 해서 이제 좀 나왔고요. 그런데 시온을 그렇게 이제 지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183쪽 오른쪽 밑에 보면 그리스도의 생애에 대해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순서별로 좀 나열해놨거든요. 그래서 그 알파벳 순서로 외운다면은 그렇게까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184쪽에 요약되어 있습니다. 알파벳 순서로 기억하는 예수님의 생애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요건 항상 갖고 다니세요. 핸드백은 안 들어가겠지만요. 요거는 성경과 함께 다니면은 말은 좀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요. 다니시고요. 그리고 이제 186쪽 그림 그림으로 그리면 그 사도 바울의 그 전도 여행을 1차, 2차, 3차 해가지고 쭉 그렇게 그림으로 그렸어요. 그거는 반드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그리고 이제 저기를 보셔야 돼요. 208쪽이요. 208쪽. 208쪽. 12번째입니다. 성경의 모든 초점은 예수 그리스도이다. 예수님 한 분을 나타내신 겁니다. 오른쪽 209쪽 맨 위에 1번입니다.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한 메시아에 대해서 기록한 거다. 그렇죠? 수신이, 그러니까 성경이, 이제 그런 거잖아요. 성경이 그 수신이 누구며 무슨 이유로 썼느냐, 그걸 알고 공부하는 게 훨씬 좋죠. 그죠? 그래서 원래 마태복음은 유대인을 위한 기록이다. 예수님이 왕인 거를 설명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은 메시아는 종이다. 라는 그런 주제를 갖고 있고요. 그 210쪽에 그 밑에 그림 보시면은 자세하게 나와 있죠. 그런 이런 내용을 알고 성경을 보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211쪽 3번에 누가복음 예수님은 인간과 같으신 것을 표현했는데 누가가 그리스도를 칭할 때 가장 즐겨 사용한 단어는 인자이다. 사랑받는 의사 누가는 예수께서 길 잃은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 그리고 그들의 처지를 공감하기 위해 겸손한 모습으로 세상에 오셨음을 증거했다. 그 오른쪽 밑에 네 번째요. 아니, 그 왼쪽 밑에 두 번째 줄부터요. 예수께서는 죽기 위해 인간이 되셔야 했지만 동시에 그 죽음이 세상의 모든 죄를 속하기 위한 유효한 죄값이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했다. 그죠? 그래서 사람을 위해 대신 죽으려면은 사람이 죽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죄가 있으면 대신 죽을 자격이 없죠.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면서 사람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오게 된 거죠. 그걸 설명하는 거고요. 네 번째, 요한복음 예수님은 하나님임을 증거하는 겁니다. 이제 212쪽에 보시면요. 212쪽에 왼쪽 밑에 그린 박스 위에 두 번째 줄 보면 요한은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신성을 주장하기 위해 말씀하셨던 나는 뭐뭐이다 형식의 일곱 가지 진술을 신중하게 선별하는 한편 여기 이제 중요한 게 있는데요. 왼쪽 밑에 그 박스 위에 거 보시면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말씀 보세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문이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포도나무다. A는 B다.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해요. 그러니까 뭐뭐일걸? 이게 아니라 아예 정해놨잖아요. 그러니까 공격을 굉장히 많이 받을 만한 책이 성경인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얼마나 많은 공격받겠어요. 시간의 시작이 있었는데 하나님이라는 창조주께서 하늘과 땅을 없는 것 가운데서 새로 만드셨다. 그 내용이잖아요. 그럼 그게 진짜든 아니면 거짓말이든 둘 중 하나일 텐데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는 거거든요. 에이, 이렇게 이럴 수 있잖아요. 뭔 창조화를 해, 뭐 이런 나오거든요. 그렇게 위험한 말씀이 여기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이다 그거예요. 그러면 아닐 거야라는 게 많이 반대가 부딪히잖아요. 근데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격을 많이 받는 책이 바로 성경인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의 일곱 가지 이적.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거고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거고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고 5천명을 먹이셨고 바다 일을 걸으셨고 소경을 고치셨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다. 여기에 대한 각자 우리의 교훈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많이 배우고 있죠. 예, 그리고 이제 여기 213쪽 위에 사복음서 대조표가 있습니다. 그거는 반드시 읽어보시고요. 밑에 네모 5번입니다. 사도행전. 이걸 다른 말로 성령행전이라고도 우리는 쓰고 있죠. 그래서 사도들의 성령님의 행적을 보여준 거라는 거죠. 아까 언급했죠. 그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는 교회 형성. 13, 14, 15는 1차 여행. 16, 7, 18은 2차 여행. 그렇게 쭉 나가는 거 기억나실 겁니다. 214쪽. 왼쪽 위에서 세 번째 줄이요. 그 후에 유대인들이 교회를 핍박하자 교회가 사마리아와 그 너머로 확장되었다. 그리고 이 시기에 교회를 핍박하던 다소 출신의 사울이란 청년이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대면하여 회심했다. 그는 이방인에게 의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이방인의 사도가 되었고 몇 차례의 전도여행으로 로마 제국 전체에 교회를 확장시켰다. 사도행전은 복음서와 서신서를 읽는 자연스러운 가교이다 라고 되어 있죠. 아까 설명한 내용 그거예요. 그래서 1차 전도여행 마치고 돌아와서 기록한 변경이 갈라디아서. 예. 그래서 이제 1차 전도여행 갔다 와서 1개 갈라디아서, 2차 여행 갔다 와서 2개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여행 갔다 와서 쓴 편지가 성경 3개 고고로라죠.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그리고 4차는 복중서신 에골빌빌,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빌레몬서. 그죠? 전 그렇게 외웠거든요. 에골빌빌, 지지베베, 지지베베. 디모데 전후서, 베드로 전후서, 디도서 이렇게 외웠거든요. 네. 하여튼 뭐, 알아서, 네. 나름대로 안 잊어먹으려고 애를 쓰는 거잖아요. 네. 이제 6번 로마서는 하나님의 의가 나와요. 외우시죠? 10장 2절에 하나님의 의를 몰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느니라. 자, 접으세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어요. 하나님의 의와 자기의 의가 있는데 로마서 핵심이 그거잖아요. 믿음으로 의로운 일을 되는 거란 얘기인데, 하나님의 의가 내 의가 있는데, 귀가 있는데, 하나, 그 의란 말을 공로로 바꾸면 돼요. 하나님의 공로를 모르고 자기 공로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공로를 복종치 않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구원은 100% 하나님의 공로로 받고, 하나님의 공로 받은 그 위에 내 의가 있는데, 내 의는 구원받은 이후에 상급이다. 그걸 아시면 돼요. 로마서가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이제 그 215쪽 왼쪽 위에 보면, 일단 우리 죄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이를 칭의라고 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그렇게 표현하는데, 우리는 구원을 때 양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어 받는 거니까 그게 칭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말하는 그 영혼구원입니다. 그리고 생활구원은 우리가 변화가 되면 성장하는 거니까 그거를 성화라고 하고요. 육신 구원 받을 때 우리가 영화라고 되니까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 영화. 저희들은 그 영혼 구원, 생활 구원, 육체의 구원 이렇게 표현하죠. 고린도 전서는 많은 교회에 문제가 있었어요. 지금 우리 시대에만큼 문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못됐다라고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예요. 고린도 지방이 굉장히 상업이 황행했고요. 발전됐고 막 그랬거든요. 무역이 됐다고. 말이 말 우리 여기 저거 같아요. 인도원 사리 같아요. 라스베가스. 여기 밤에 가면은. 그러니까 여러 가지 죄가 많았거든요. 그걸 잘못된 거를 고쳐주기 위한 편지가 고린도 전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도직, 나도 사도보다 더 내가 못 미치지 않다라고 보낸 게 고린도 후서고요. 216쪽. 그래서 구원받은, 영혼 구원받은 사람들이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된다라고 가르치니까 사도 바울이 그게 아니다라고 율법으로서는 그 못 받는다라고 보낸 게 갈라디아 성경이고요. 그리고 이제 217쪽 보세요. 위에 10번 에베소서. 그리스도 안에서 높아진다. 그래서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라는 내용이 이제 에베소서에 있어요. 읽어보시고요. 11번 빌립보서. 여기는 하나됨의 중요성, 교제를 설명, 교제. 교제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런 내용이 빌립보서에 있죠. 그리고 골로새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다. 그리고 이제 이단들 그런 내용들 지적하는 내용들이 있고요. 13번 데살로니가 전서는 재림 전에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라는 게 돼 있어요. 220쪽 데살로니가 후서는 재림 전에 환란이 있다. 근데 그 당시에는 그 마지막 환란이 아닌 건데 그런 내용이 있고요. 그 14번 데살로니가 후서 밑에 제가 읽어볼게요. 초대교회에 가혹한 박해의 폭풍이 몰아치기 시작했을 때 데살로니가의 일부 성도들은 자기들이 주님의 재림을 놓쳤다고 생각했고 또 예수님이 예견하셨던 대환란을 겪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대환란은 그리스도의 지상재림보다 먼데 날 것이다. 그게 아니었는데 라는 거죠. 15번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이거는 이제 목회 서신입니다. 목사가 어떻게 되는 거냐 라는 게 좀 나와 있죠. 17번 디도서는 거짓 교사들을 얘기했고요. 디도서, 베드로 후서, 유다서. 그게 이제 거짓 가르침에 대한 그 설명을 쭉 해놓은 겁니다. 18번 빌레몬서는 오네시모를, 종 오네시모를 용서해라. 그 주인의 도둑처까지 나오는데 고맙잖아요. 그런 얘기 했던 거예요. 19번에 그 히브리서는 그 예수님이 천사보다 낫고 모세보다 낫고 여호수아보다 낫다 그런 걸 설명하는 거예요. 히브리서는. 그리고 20번 야고보서는 믿음이 있냐 행동으로 보여봐라 라는 거죠. 갈라디아서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하지 못한다라는 걸 설명하는 거고 야고보서는 믿음이 생긴 사람은 행함으로 보여봐라 그런 뜻입니다. 베드로전서는 고난이 있다는 것을 미리 설명한 거고요. 베드로후서 돼 있죠? 거짓 교사들을 추방하는 내용이 있고요. 요한 1.3서는 교제의 기쁨을 설명했고요. 그리고 26번 유다서도 그 거짓 선지자 배교자들에 대한 설명이 있고요.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 대한 계시다 라는 겁니다. 예, 이렇게 해서 그 많은 신약과 중간기를 한번 훑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밖에 할 수 없는 게 안타깝고요. 이렇게 미리 좀 이렇게 공부해 보세요. 이게 그 전에 나왔던 책보다는 굉장히 눈에 잘 띄어요. 이거 책 잘 나왔거든요. 공부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거룩한 몸태교회 가운데서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게 허락하심에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의 환경, 여건 또한 허락하시고 우리의 마음 또한 준비시켜 주심에 또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모든 교회 가운데서 올바르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욱더 깨끗게 해주셔서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육받으시는 분들 한 분도 빠짐없이 끝까지 받을 수 있게 도와주시고 은혜를 더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은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나머지 시간 주님께만 의지하오니 도와주세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